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셨는데 꽤 많은 부분 율법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직접 지적하셔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논쟁을 하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지적하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지금 제자들이 죄를 지었다 저것이 옳으냐 라는 것으로 찾아와 또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않고 전통과는 다른, 율법과는 다른 해석을 하심으로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아야 된 행동 중에 하나인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것이 옳으냐? 과연 지금 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묻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항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시거나 율법을 반대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율법의 완전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제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만 두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 율법을 지키며 행할 때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 기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율법을 이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율법적인 삶을 원하셨다면 이들과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어라, 지금보다 더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마찰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완벽하리만큼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부터 보면 마지막 절까지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그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을 배척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원리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권위자로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율법은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다들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까지만 적혀 있는데 서기관들이 의미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붙인 것이겠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살인이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돌아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여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하나가 없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고 혹여나 맹세를 하였거든 주님께 맹세한 것처럼 그것을 꼭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제가 맹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라고 의심을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맹세해. 진짜야. 저건 오라.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해. 이것은 오라. 나를 좀 믿어줘.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복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보면 보이는 행위와 지키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삶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서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지키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율법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할 때 이건 지켜야 되는 것, 이건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나누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지키고 다 지켰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키고 너는 지키지 못했어. 나는 지금 그래도 지키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잘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키지 않았는데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한번 지킨 것으로 쉽게 말해 한번 예배 나온 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심지어 평생의 삶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행위보다는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살다 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따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혹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잘 안 돼서 힘든 것이죠.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때론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게을러도 내가 조금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는 친구 집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교회에 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뭐 중등부 중학교 때라고 해봐야 친구가 한 명, 두 명 뭐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왕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버님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오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 교회 좀 나가봤어. 하나님도 알아. 그리고 그런 종교적 마음도 있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교회 안 나가려고. 마음 가지고 살면 되지 않나?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혹은 혼자 고민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지켜야 한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마음도 있고 지키기도 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잘 지키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그들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요? 정말로 저렇게 마음 가지고 다 지켜야 됩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은혜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결국 원점 아닌가요? 내가 지켜내야만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지켜내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해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을 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그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으며 그 율법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냥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이들에게 그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돌아오라. 라고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면 이 완전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지만 괜찮습니다. 해결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저버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약속을 하면 뭐하냐? 너네가 자꾸 그 약속을 잊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 자, 좋다.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다. 예전에 맺은 약속과는 좀 다를 거야. 내가 내 말을 이제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들을 실력이 없음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새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있게 잊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두시고 새기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새겨진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사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실패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앞으로도 실패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늘 실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같이 가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로 인해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낫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함으로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도, 율법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완전하게 된 율법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자유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애쓰고 힘써서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애쓰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미리 아시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또한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